예,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교회.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올해에는 정말 기도에 힘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기도문을 다 알지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기도문이 가장 모범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것 역시 주님이 주신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고 기독교 역사상에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법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자세들도 본받을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셨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인 39절에서 44절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부분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독백이 아니라 나 혼자 그냥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 이것이 바로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대화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대화이고 또 대화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낼 수 없느니라. 모든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막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간청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기도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도 보면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해서는 안 되는 일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필요를 사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다 알아서 다 채워주잖아요.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나 다 채워주지만 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자녀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인의 꿈은 무엇인지 본인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을 또 부모와 이야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부모로서 흡족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역시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도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상으로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39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늘상 하는 것이거든요. 자주 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반드시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자기 전에 꼭 물 마시는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전에 물을 마시겠죠. 제가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자기 전에 항상 물을 마셔요. 그럼 자기 전에 물 마시지 않는 날은 거의 없어요. 매일 자기 전에 항상 물을 마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놓치지 않고 꼭 어쩌면 반드시 그 시간에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분명히 기도하셨으면 성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을 닮아 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기도 역시 우리들의 삶 역시 바로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39절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말씀과 돌 던질 만큼 가서라는 말씀, 이것은 기도의 장소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심지어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누워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서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나만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기도가 정말 필요하실 때 감람산에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막 같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과 일정 거리를 띄어놓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정 거리를 띄어놓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장사하는 분이 잠깐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항상 한쪽 귀는 손님이 오나 안 오나 누가 문을 여나 안 여나를 굉장히 귀로 쫑긋하고 듣고 있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만약 누가 오게 되면 그 기도는 당장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정말 깊은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정 시간, 일정한 장소를 구별하여 그곳을 기도의 장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전에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에 유학생을 할 때 본인은 굉장히 좋은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였냐면 붙박이장. 붙박이장에 이렇게 문을 열고 문을 탁 닫으면 껌껌하고 아무도 자기가 거기 있는지 생각도 못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본인은 붙박이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권사님 댁을 심방한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내가 목사님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라고 해서 쫓아갔더니 정말 자그마한 방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방도 크지도 않아요. 뭐 정말 여기 우리 방송실보다 훨씬 작은 방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방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탁자가 하나 놓여있고 그리고 그 위에 성경책이 딱 놓여있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방석이 하나 놓여있는 그런 방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이 제가 매일 기도하는 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은 방 하나를 정말 기도하는 데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부럽고 또 그런 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본인이 제일 그 집에 신방으로 목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방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아 정말 이분이 정말 기도를 사모하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아 그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과 잘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기도하는데 기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저마다 뭐 장소는 다를 수 있죠.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어떤 분처럼 북방이 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처럼 방을 하나 온전히 따로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처럼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나 지금 기도하니까 한동안 나를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에게 나는 몇 시부터 기도하니까 이제 그 시간은 나에게 기도 시간으로 좀 방해하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다 마찬가지죠. 아니면 뭐 일정 시간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 뒤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구별해 만날 수 있는 다른 곳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길 원하는 모습은 무릎을 꿇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항복했다는 그런 의미죠. 자신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다.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꼭 육체적으로 무릎을 꼭 꿇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곳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 무릎을 꿇지 않죠. 꿇을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죠. 뭐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서서 기도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할 때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세는 42절을 읽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도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는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는 대화다라는 사실에 의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꿔서 질문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대화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선뜻 내 기도는 대화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덧 기도는 우리에게 대화가 아니라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시간을 앉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 시간 내내 그냥 나만 혼자 얘기하지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느덧 독백에 그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대화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독백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는 대화의 기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를 종종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지만 그럴 때 응답이 잘 오지 않는다는 체험도 역시 하게 됩니다. 또한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내 착각이었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뜻을 죽이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식기도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보면 이렇게 뭐 산기도 올라가시는 분도 많아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근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산기도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이미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산기도 하는 내내 3박 4일 뭐 얼마가 됐던 그 기도 내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도 100이면 100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오케이라는 대답이 들어질 가능성이 그런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자신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이 잔이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좀 지나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으실 텐데 뭐 이런 결론에 혹시 도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통 기도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이익과 안락과 소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럴 때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물론 특별히 강권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소원을 두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경우에는 내가 내 뜻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많이 비유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처음 자녀를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자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주 어리죠. 그래서 뭘 하냐면 옹알이를 하잖아요. 옹알옹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옹알옹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자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옹알이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듣기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온전치 않습니다. 형식도 없고 뭐 굉장히 뭐 기도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너무나 기쁘게 들으시는 겁니다. 자녀가 옹알이를 할 때 그 옹알이를 기쁘게 듣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형식적이지 않고 뭐 아무리 뭐 이상하다 할지라도 기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옹알이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의미 있는 단어를 한두 개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얼마나 더 기쁩니까? 막 자녀가 옹알하다 아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아빠라고 얘기했다고 얼마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옹알이처럼 막 굉장히 중언부언하고 막 그러지만 그런 기도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 가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에 발전되는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조금 지나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막 말을 엄청 많이 하죠. 뭐 이 말 저 말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이야기를 쏟아 놓습니다. 또 부모가 보면 그 자녀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대견스럽죠. 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어떻죠? 그 자녀는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엄마 아빠 이야기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때는 나는 정말 열심히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때도 쓰고 졸르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자라나서 좀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슬슬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슬슬 부모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할 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지, 어떤 것을 원하실지, 이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철이 드는 나이가 되면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진짜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나는 이것 반대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가 온전한 대화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이미 되셨고 또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돕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혼자 하신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힘을 더해주는 기도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도 역시 천사가 도움을 주는 기도다.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간절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장난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쉽고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정말 자신과 세상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는지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그렇게 변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신학교 면접 시간에 그 면접 교수가 신학생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학생은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생활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난 삶이 기도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냥 나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 시간을 따로 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신학 교수가 되게 막 화를 내면서 이보게 기도는 노동이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그런 신학 교수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로 우리가 기도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만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온 진액을 다 쏟아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바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담대하게 오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얼마나 이런 기도를 우리는 과연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복잡하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이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의 기도가 주문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형식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단어를 말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뭐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데 보면 알리바바와 40인의 조적 같은 그런 이야기에 보면 문 앞에서 동굴 앞에서 열려라 참게. 그러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누가 이야기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자세로 이야기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려라 참게. 그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술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것은 무슨 단어를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이야기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단어가 중요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까?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114 전화번호 몰라서 물어보잖아. 114를 딱 전화를 보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 기계적인 관계는 이런 것이 기계적인 관계겠죠. GPS 같은데 켜놓고 Go home 그러면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잖아요. 그럼 뭐 내가 아무리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할지라도 말을 다르게 하면 그냥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뭐 처치 그러면 교회 가는 길을 인도하겠죠.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집으로 가고 싶다 할지라도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이것은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심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께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실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과 진심이 담긴 사람과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수십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한꺼번에 들으시나. 우리가 여기서 주여 우리 세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동시에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다 들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구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도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컴퓨터 아시잖아요. 컴퓨터를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 인터넷에 접속됐다. 뭐 어디에 접속하든 인터넷에 접속해서 뭘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접속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뭐 10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어요. 근데 10명이 동시에 홈페이지 접속해서 다 다른 요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설교를 들으려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주소를 찾아보고, 어떤 사람은 뭐 전화번호를 찾아보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그 서버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동시에 요청을 다 1대1로 대응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뭐 심지어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요구가 동시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 좀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해 줄 능력이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기도는 결코 공중을 울리고 마는 파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는 위대한 언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이 언어는, 우리의 말은 보잘것없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말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 말씀처럼 파워와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언어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행하시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놀라운 능력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구체적으로 이번 금요 기도회부터 우리에게 습관으로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진정 기도하는 능력의 삶으로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